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그러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사도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에 마지막에 그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뭐 안 해봤을 겁니다. 죽기 전에 그 남긴 말 가운데에 뭐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이죠. 자기 화살을 이제 맞고 죽어가면서도 행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그 아군 병사가 알았을 때에 사기가 떨어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멋있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말이고 또 참 멋있게 죽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그러한 말에서는 이 사람이 이분이 죽어가면서도 참 나라의 안위를 생각했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다면은 대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내 속에 남아 있는 그걸 위해 뭔가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마음에 어떤 자식들이 그 남아 있다면은 자식을 위해서 당부하고 어떤 권면하는 그런 말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또 뭐 끝까지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사업 같은 그런 일들이 남아 있다면은 뭐 어떤 사업에 당부하는 그런 말을 남길 것이고 어쨌든 그 내게 남아 있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떤 사업도 아니고 오직 천국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이 이제 죽는 순간에는 어떤 말을 남길까? 그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은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으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썼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를 맨 마지막에 써요. 그래서 이 4장은 진짜 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쓰고 있는 그런 서신이구나 이렇게 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 6절 오면은 그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6절 오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에 그 제물에 붙는 그 포도주 그걸 관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붙는데 포도주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고 이제 다 쏟아 부어져가지고 이제 뭔가 마지막 한 방울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정도의 그 상태를 두고 관제를 붓는 그런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서신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서신을 써요.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쇠할 대로 쇠해져가지고 진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는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 이제 떠난다. 이걸 이제 감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마지막 말, 유언으로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 그냥 턱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얼마나 그 중요한가 또 그 권위,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절의 말을 내요. 그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서 1절의 그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명하고 있는 참 권위 있는 우리가 이 말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과 또 예수님 앞과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국 이 말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디모데가 바울이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순종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바울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바울이 명한 것을 왜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가 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면은 결국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결국 너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모든 그런 인생이란 내가 그 한 말은 지금 너희가 세게 드려야 될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세게 드려야 될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어모아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결국 모든 인생이 그처럼 심판대에 서서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지인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때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다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바울의 말을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당히 좀 심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명한다 이 말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또 그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복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만큼 이 바울의 마지막의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 사실 우리가 참 잊으면 안 돼요.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젊었든 늙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김용만 집사님하고 서신 주고받으면서 집사님이 그래요.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겠더라. 나는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살아갑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더니만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도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며칠 전에도 코미디 그 프로에 나오는 그 여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26이라 하던데. 그래 젊은 날 죽을 바위에서 참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 하는데 결국 그게 인생이더란 얘기입니다.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코앞에 있는 죽음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닥쳐와가지고 나를 붙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 결코 어떤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입장에 있는 사도가 남기는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새겨 듣고도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지금 정당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죽는다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서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그게 뭘까? 참 장황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은 이제 설명인데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함이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에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 한마디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고 있는 그 말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더란 얘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서게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너는 말씀을 전파한 대로 살았느냐. 그거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 그들이 누구냐? 그 말씀에 동행하며 순종, 말씀을 전파한 그들이더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했느냐?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느냐? 그걸 보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그걸 묻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았단 말이죠. 칭찬 들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행한 것을 사람을 판단치 않으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가 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걸로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해야 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많은 교회가 그 어떤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함과 실천 그걸 두고 우리를 판단치를 아니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저 많이 행하고 많은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을 얘기는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냥. 근데 그러한 것의 결과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묘상하는 얘기지만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내 행함이 나의 의로움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지 막 돌리고 주라는 그런 전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의 개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말씀은 그 복음이잖아요. 그냥 내 속에 복음이 소중한 보배로 남아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무엇보다 귀하 가치 있는 것으로 그 복음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은 자연히 그 복음은 생명이 되어서 그 내 삶의 어떤 흔적으로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전파하라 그 얘기는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참 소중하고 보배인 줄 안다면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되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전파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파하라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이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을 전파하되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남긴 정말 생명의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토해 놓는 그러한 길에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 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이라는 얘기죠. 우리 3절 4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찌된 게 바른 교훈 자체를 싫어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세상에 보였던 반응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입맛에 안 맞느냐? 이 바른 교훈은 우리를 경책하고 책망을 하고 항상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의 욕심을 편들어주지를 않아요. 그게 바른 복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욕망을 편들어주는 그런 말을 참 솔깃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생명이 없는 그저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말만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왜냐? 그 바른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가 복음에 의해서 항상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을 바울이 남기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씩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은 그냥 저주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전하는 다른 복음에 쫓아가는 그것이나 똑같은 저주에 임할 운명일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 듣기를 즐겨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지만은 우리가 신자라면 정말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내어걸고 순종해야 되고 쫓아야 될 그런 진리의 길이 아닐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이처럼이 생명과 연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미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하게 복음 자체만을,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싫어하고, 복음 뭔가를 끼워서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그 끼워주는 게 이제 사람이 워낙 복이란 것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쫓아간다. 근데 그걸 바울은 이미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또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면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이죠. 그건 우리 전부예요, 전부. 결국 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여튼 현상이 뭐냐? 내가 쪼개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금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말씀이 날 찔러 쪼갤 때에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야 시원하다 이러겠습니까? 나를 찔러 쪼개는데 반응은 아플 겁니다. 내가 쪼개지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기쁘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했어요? 아픔이죠, 아픔. 근데 사람들 그 아픔을 싫어하더란 얘기죠. 말씀을 아프게 하는 것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 항상 그걸 요구하죠.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쫓아서 결국 오늘날 점차 사라져버리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약점을 드러내고 찔러준 상처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내가 정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남기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순종한 신자로서 그 참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로 살아가라는 직무를 여러분께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직무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직무는 뭐 디모데와 같은 장로와 목사 이런 직분에만 지은 직무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직무는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전도인은 그 도를 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에서 전도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신자가 도를 전하는 직무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직무,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하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게 날지라도 그걸 상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만 살아가라. 그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거 하나 내 속에 두고서 그 말씀 이끄는 그 길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만 나아가라. 그 삶의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만 살아가라.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무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 뜻이라고 하는 용납되지 아니한 것이 신자의 삶이더라 그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한 때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전파될 좋은 기회, 뭐 좋은 때 이걸 우리가 생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단지 네가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음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그 때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 찾으시고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들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시간에 주의 복음을 아는 그런 신자로서 그 복음의 길로 우리가 굳건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직무예요. 전도인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거듭 말하지 밖에 나가서 전도인도 그게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직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담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그 살피면서 내 직무는 전도의 직무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 할 일이 아닙니까? 그걸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를 힘쓰라던 말이죠. 그 길에 고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난을 같이 얘기해요. 이 절을 보면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을 하면 왜 오래 참으라고 합니까? 고난이 있는 길이니까. 마지막 때는 그 바른교 말씀의 때를 싫어하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체가 고난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가야 될 길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절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살아간 모든 것들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로 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고 귀한 보배로서 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붙들려서 다른 것 안 돌아보죠. 항상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에요. 내 직무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 복음이 전파된 그 일에 헌신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정말 복음을 속에 두고 있는 신자의 심정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 앞에 나오고 또 주를 믿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특별한 다른 어떤 행함과 어떤 실천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이익과 어떤 내 포부, 내 꿈만 살아있었다면 그것은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될 것인가 복음에 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저 세상이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을 향해 가는 그런 신자다움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보자 그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파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여러 마음속에 남겨두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항상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한 또 그 일 헌신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죽는 순간에 마지막 남긴 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직무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정말 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생명으로 참 귀한 보배로 남아있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귀한 보배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은 결국 우리는 저주에 들어갈 자에 불과할 뿐임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인생의 이치에 서서 참 우리에게 있어 주어진 직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이 헌신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